데카르트의 성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3성찰입니다. 오늘은 제3성찰을 다루고 있는 27강을 설명하겠습니다. 27강 제목이 인간의 유한성에 의거하는 신의 무한성 증명.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제목을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의 무한성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무한한 것을 증명하려면 무한한 걸로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그 27강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의존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인과원리예요. 인과원리. 인과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철학자라고 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요. 인과원리는 원인은 결과보다 크거나 같다. 네, 부등호, 등호 이거 있잖아요. 원인은 결과보다 크거나 같다. 속담으로는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 팥이라고 하는 그 결과보다는 그 팥을 만들어낸 원인들이 똑같거나 아니면 적어도 커야죠. 그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겠으니까. 책을 10권 읽었는데 책을 12권 읽은 어떤 그런 능력치를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 결과가 12권. 이게 인과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의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무한하잖아요. 신은 무한한데 이 무한한 것을 증명하려면 무한한 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인간의 유한성에 의거해서 신의 무한성을 증명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1성찰, 제2성찰에서 읽은 것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여기서 좀 도대체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그 인간의 순수한 자기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좀 큰 단절이 있어요. 제2성찰이 한 묶음이라면 그 제2성찰, 제1, 제2성찰과 제3성찰 사이에 아주 큰 단절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제2성찰에 대해서 다룬 제26강을 이야기하면서 데카르트가 이렇게까지 순수한 자기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존재를 좀 알고자 해서 또는 그런 신을 정말 든든한 자기의 뒷배경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그렇게까지 억지스러운 자기 의심을 해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드렸어요. 그러면 데카르트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느냐? 인간이 결국 신이라고 하는 무한한 존재의 보장이 없으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데카르트는 깨달았죠. 즉 제1성찰과 제2성찰의 성과는 뭐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읽어보는 성과는 뭐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데카르트가. Nil esse certi, 즉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누구냐? 신에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데카르트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를 깨달은 존재는 인간이고 인간의 그 사유하는 정신이에요. 자립적 자기의식에 갖게 된 최종적인 성과는 뭐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무한자, 즉 신하고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죠. 데카르트는 이 거리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생각해요. 오만하죠. 데카르트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자, 어떻게 뛰어넘느냐. 자, 가령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든지. 그게 대부분의 사람이죠. 아니면 내가 저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유한자와 무한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다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를 깨달은 자립적 자기의식, 다시 말해서 유한자예요. 데카르트가 제2성찰까지 한 얘기가 그거죠. 유한자임을 깨달았어. 그러면 무한자가 되고 싶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무한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뭐 신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뭐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본받아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같은 사람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신에 대해서는. 유한자를 수없이 쌓아 올려도 무한자가 되진 않아요. 무한자에 가까이 갈 뿐이지. 따라서 유한자를 수없이 쌓아 올려도 무한자는 될 수 없다. 그러니 무한자가 되려고 하는 것, 또는 심지어 무한자를 알려고 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칸트, 우리가 다음 읽을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의 기본적인 논지입니다. 그러면 유한자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무릎을 꿇는 것뿐이에요. 신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유, 내가 신 따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 필요는 없지라고 그냥 다른 영역으로 제쳐놓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제3성찰에서 데카르트가 시도하는 건 굉장한 왜곡이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데카르트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팡세, 파스칼. 팡세가 그 사유한다라고 하는 불어, 팡세에서 나온 말이죠. 그게 그 발음 같은데 스펠링이 달라요. 명사형하고 동사형하고. 파스칼도 마찬가지죠. 뭐 인간이 얼마나. 그런데 파스칼의 팡세를 읽어보면 나는 신을 알고 싶다,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똑같이 파스칼도 자기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를 다 파괴할 수 있을지, 이 우주가, 나보다는 엄청 힘이 세고 강한 것이라 해도 이 우주보단 내가 더 탁월하다. 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팡세에 나와요. 팡세에도 좀 그런 자기의식이 있어요. 팡세에도. 저는 그래서 팡세를 읽으면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그런 좀 자학적 사유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그 좀 얘네들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자학 분위기가 좀 시대를 휩쓸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지는 않은데 데카르트와는 다르게 파스칼은 그냥 우주 앞에서 나는 공포에 떤다. 뭐 어쩌겠느냐. 그러니 뭐 신을 믿는다. 신은 숨겨 있다. 숨은 신이다. 숨은 신을 나는 계속 갈망한다. 숨은 신을 향해서 나는 나아갈 뿐이다. 이게 팡세에 나타나는 생각이에요. 데카르트는 숨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데카르트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처지에서. 데카르트하고 팡세를 쓴 파스칼하고 똑같은 처지예요. 인간은 허약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팡세는, 즉 파스칼은 아우구스티누스 사유를 되살리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룩스 세쿠리타티스, 즉 안심의 빛, 세쿠리타티스라는 게 안심이라는 말로 여기서 번역을 해야 돼요. 확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확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확신하고 확실하고 달라요. 우리가 세큐리티라는 말을 쓰면 그게 안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세큐리티, 보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세쿠리타티스는 이제 안심이야 이렇게 말할 때 세쿠리타티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유 확신이 드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과학적인 증거와 뭐 이런 것들 플러스 심정적인 편안함까지 더해질 때, 그때 세쿠리타티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즉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안심의 빛을 찾았다 이렇게 말할 때 룩스 세쿠리타티스라고 말할 때, 이건 신앙인의 입장이죠. 파스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에요. 제3성찰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데카르트는 자, 파스칼과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것이 유한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어떻게 깨달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아니까, 즉 내가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엄청 많아. 아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알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유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신이라고 하는 관념이죠. 즉,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존재론적 의존 인과 원리, 그것에 따라서 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로부터 무한한 존재인 신, 이것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원인은 결과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즉 원인이 난데 신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없잖아요. 신보다. 따라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은 분명히 나보다는 비할 바 없는 그런 무한한 원인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2성찰에서 도달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의, 내가 이론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신의 입장에 올라선 초월론적 자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나이가 존재의 측면에서는 신의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신의 입장으로까지 올라설 수 있으니까, 즉 초월론적 자아가 될 수 있으니까 신에 대해서 알 수는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유한자는 신이라고 하는 무한자의 현존, 신이라고 하는 무한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원인은 아니지만 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원천은 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딱 데카르트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파스칼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유한자임을 안다. 그럼 파스칼은 내가 유한자임을 아니까 신에게 복종하고 신을 믿어야겠다. 여기까지 가죠. 데카르트는 거기서 내가 유한자임을 안다. 그러면 내가 유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신이라고 하는 무한자를 알아차릴 때 내가 유한자임을 알아차린다. 어디다 비교해 보니까 알겠느냐?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 그거와 꼭 마찬가지로 내가 유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무한자인 신을 상대하니까 알게 된다. 즉 나의 유한함 때문에 신의 무한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초월론적 자기라고 하는 데카르트와 같은 입장에 올라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혼자 있을 때는 생겨나지 않죠.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초월론적 자기라는 것을 깨닫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방구석에 앉아서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초월론적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언제 그런 게 일어나느냐? 신에 대해서 사유할 때에만 등장하죠. 그렇죠? 즉 철학적인 용어로 쓰면 제가 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쓰면 신의 매개를 거쳐야만 그런 초월론적 자기가 등장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매개되지 않으면 초월론적 자기가 없다. 그렇다면 그 뭐 초월론적 자기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의미에서 자기 혼자 존재하는 자기의식은 아니죠. 이건 데카르트에 대한 이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데카르트는 이런 방식으로 신 존재를 증명해 나아갑니다. 즉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무한자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다. 신이라고 하는 무한자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으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형편없는 유한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 대단한 인간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무한자를 알 수 있으니 뭐 신도 아는데 뭐 다른 것은 모르겠느냐 해서 신을 매개로 해서 대상 저 세계 즉 세상의 사물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제4성찰, 제5성찰, 제6성찰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데카르트의 그 신존재 증명, 신의 무한성 증명에 관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데카르트의 사유와 파스칼의 사유를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한자와 무한자 논변에서 데카르트는 무한자라고 하는 신, 무한자인 신, 신에 대해서 유한자인 인간이 사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유가 바로 무한자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좀 해괴망측한 그런 역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느냐? 애초에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신존재를 뭐하러 증명해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데카르트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 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살았던 세상이 워낙 신을 믿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난장판이었거든요. 30년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세상에 난리를 다 겪고 나면, 그런 난리를 겪고 나니까 믿을 놈 아무것도 없다. 신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 이제 자기 마음 한켠에는 아이고 신 따위를 어떻게 믿나 뭐 이런 생각이 생겨났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심하고 있는 신 따위를 어떻게 믿나 하고 의심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 그래도 믿어야지 하겠지만 데카르트는 민감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사실 철학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철학자들은 모두 다 고독한 방에서 혼자서 생각하고 막 이런 하는 이른바 고독한 철학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소크라테스도 막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뭐 요즘 말로 아싸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더하죠. 헬라스 세계에 여행을 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떠돌아다니던 사람이니까.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끙끙대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한 사람은 데카르트가 유일한 것 같아요. 즉 고독하게 사색하는 철학자 그 데카르트죠. 그러면서도 애타게 신을 찾는데 그냥 믿으면 될 걸, 파스칼처럼 믿으면 될 걸, 이 사람은. 내가 도대체 뭘 아나,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룩스 세쿠리타티스에 이르기는 좀 힘들었고 이 사람이 내놓은 답변이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한자가 알게 된다. 무한자를 알게 된다. 거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성찰, 제6성찰을 다룬 28강. 네,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